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자 이 사건으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가 투옥될 때까지 약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로마 제국을 두루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그는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 북부 헬라 지방인 마케도니아, 남부 헬라 지방인 아가야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그때 느꼈던 생각, 또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세운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도시가 갈라디아 주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방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터키의 중남부 해안 도시를 거쳐서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갈라디아 주였습니다. 이들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 교회들을 가리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어느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주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보낸 편지였음을 본문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3장 11절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며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 즉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신행일치의 삶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유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를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그가 그의 서신에서 항상 반복하는 두 가지 주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한 후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주장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바울의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이단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믿으면서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복음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기를 들고 또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도 부정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첫머리에 자신이 사도가 된 연원에 대해서 밝히며 사도적 권위와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나 기독교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도임을 자처하였거나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의 비호 아래 거짓 사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사도임을 자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호 아래 그 일을 하든지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들은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과 다르다는 것을 편지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비유에서 헬라어 휴레카, 찾았다라는 말이 다 함께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부 합쳐서 8번이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얻었다를 휴레카와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말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서 연속적으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서 8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휴레카라는 단어가 찾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찾기까지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처럼,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찾는 여인처럼, 온종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두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의 첫 부분이 의례의 부드러운 문체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해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강한 문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은 사도권의 출처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도권을 갖게 된 경로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얻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본질적으로 사람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사도권 출처와 경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 또한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나서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신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보다 광범위한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예수님은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란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임명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사도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몸소 임명하신 열두 사도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던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신 특수한 호칭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택된 사도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과 함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그들 중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여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며 강력하게 그의 사도됨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도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사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을 그의 사도직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그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진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도 아니며 인간적으로 우쭐한 허영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탁받고 전해야 할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서두에는 본문 3절과 같은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누는 인사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진 사람에게 평강이 넘쳤습니다. 평강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사라진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첫머리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져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 사랑과 화목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와 평강, 사랑과 화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피할 바위와 산성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할 때 자기 자신만의 인사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의 인사를 함께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 공동체 정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꼭 같이 혼자로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함께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하고 그 구원을 성취시키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히 화합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에서 건지다란 말은 구출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는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데 쓰여진 단어이며, 난폭해진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출되었습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전환이란 현세로부터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세의 생활,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의 속죄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속죄제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사하여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처럼 쉽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엄히 질책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거짓 가르침과 그릇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과 그릇된 사상들은 언제나 참 진리보다도 훨씬 그럴듯하고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참 진리에서 떠나 거짓에 빠져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같이 따르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떠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며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유혹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